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중부도시 팔미라를 장악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적어도 15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 목표에는 군사정보 건물과 병원이 포함됐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ISIL은 지난주 고대 역사 도시 팔미라를 장악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특히 ISIL 요원들이 어린이와 간호사, 시리아 군 등 217명을 살해하고 600여 명을 투옥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400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SIL의 팔미라 장악으로 인명 살상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지의 2000년 전 이슬람 유적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ISIL에 맞서 싸우는 이라크 정부군의 전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전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한 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이라크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싸울 의지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중요한 것은 ISIL과 싸워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이라크인들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카터 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 CBS 방송에 이라크군이 내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라크군은 의지와 장비, 지도력 측면에서 고르지 못한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ISIL이 라마디를 공격하자 현지 이라크군이 무기와 장비 등을 버리고 퇴각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태국 접경 지역에서 이민자들로 추정되는 유골이 묻혀있는 139개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무덤에는 한 구 이상의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덤들은 각기 20명에서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28개의 인신매매 수용소 추정시설에서 발견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복구팀이 시신을 꺼내 유골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로부터 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하는 난민 수천 명이 연루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오늘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의 정찰 활동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주 미 해군 초계기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부 산호섬 상공을 비행하자 중국 해군으로부터 경고 무전을 받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경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도발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고 모든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연간 5조 달러의 해상무역이 이루어지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자불주의 정부 건물에 오늘 자살폭탄 차량이 돌진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칼라스에 있는 주의회 사무실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들이 있으며 일부 주의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올 들어 민간인 사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남부 멕시코만에서 북부 5대 호우로 이어지는 폭풍 전선으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텍사스주 휴스턴의 아파트 단지 한 곳이 피해를 입고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또 텍사스 중부 윈벌리와 산 마르코스 인근 지역도 상당수 가옥이 파괴되는 등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본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식사를 좀 하려고 한 대형 상점가에 갔었는데요. 이 4, 50대 정도로 보이는 미국인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읽고 하던데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의 풍경이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오늘이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주말부터 곳곳에서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때문에 미 전역에서 100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롤링 썬더라는 이름의 행사가 대표적인데요.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버지니아주 국방부 앞에서 출발해서 알링턴의 국립묘지를 건너서 주변을 돌았습니다. 관광객들은 환호하면서 손을 흔들었는데요. 이 롤링 썬더에 대해 잠깐 설명해드리면 1965년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의 폭격 작전 이름이 바로 롤링 썬더였다고 해요. 이 이름을 따서 올해까지 27년 동안 매년 전국에서 전쟁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렬에는 참전용사들이 많은데요. 하얀 수염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장엄하게 줄을 맞춰서 오토바이 행진을 하는 노병의 모습을 보는 미국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저 할아버지들이 미국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란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역사의 산 증인을 보는 관광객들의 표정, 참전용사들보다 더 상기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3도에 화창합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은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 낮 최고 18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습니다. 평양은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 15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는데요. 14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시 맑습니다. 14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미국의 현충일을 기념하는 노래 중에 한 곡 골라봤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부르는데요. 군인 아저씨들 고마워요 라는 내용입니다. Thank you, soldiers.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주 상원에서 애국법 연장안과 개정안이 각각 부결된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는 법안은 통과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천재 수학자 존 내시 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미 연방 상원이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논의했는데 엇갈린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많은 논란을 빚었던 애국법 개정안과 연장 법안이 상원에서 각각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23일 새벽 애국법의 개정안인 자유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 57표 대 반대 42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정식 표결에 붙이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이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어서 애국법을 두 달간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찬성 45표 대 반대 54표로 이 역시 부결됐습니다.
네.
뭐 최소한 하루라도 연장하자 이런 안까지 나왔지만 역시 반대에 부딪혔고요.
네.
결국 상원은 애국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현충일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원래 일정보다 하루 빠른 오는 31일 일요일에 상원을 다시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애국법의 개정안인 자유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원에서는 찬성 338표 대 반대 88표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는데요.
네.
하지만 랜드폴 의원을 포함한 일부 상원 의원들은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폴 의원은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지난 20일 그 애국법 연장과 자유법에 반대해서 10시간 이상 연설하는 등 그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에 나온 법이 바로 애국법인데요.
네.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미 국가안보국 같은 정보당국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미국인들의 통화 기록을 무차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애국법 215조의 근거를 두고 그런 활동을 벌이는 건데요.
예.
215조를 포함해서 애국법의 3개 조항이 오는 6월 1일 0시를 기해서 만료됩니다. 그래서 상원이 이 애국법의 연장 또는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하원을 통과한 자유법 법안은 통화 기록을 민간 회사가 보관하게 하고 수사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폴 의원 등은 이 자유법 법안마저도 좀 더 강하게 수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유법안은 수정하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원은 세파로 갈려있는데요. 폴 의원처럼 자유법 법안을 좀 더 강경하게 수정하길 바라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맥코넬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애국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연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하원을 통과한 자유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만약 맥코넬 의원이 태도를 누그러뜨린다면 이 자유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자유법 법안을 수정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그 하원은 그 애국법 연장안이나 자유법 수정안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현충일 휴회 기간 중에도 이 상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애국법에 대해서는 상원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지난 22일 애국법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이 TPA는 그 신속협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통상 교섭 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협정의 통과 여부만 그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신속 협상권이 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방해 없이 TPP,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TPP가 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TPP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 나라가 공동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처음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 나라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모두 1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은 이 TPP 협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TPP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데 소속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신속 협상권을 부여하는 TPA 법안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 오히려 야당인 공화당이 이 오바마 대통령 편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TPA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네, 이 TPA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통과가 남아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네.
이 하원은 현충일 휴회가 끝난 뒤인 6월부터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 법안이 미국의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면서 하원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이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경제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죠?
네, 바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는 CPI라고 하는데요. 4월 CPI가 3월에 비해서 0.1% 상승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22일에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는 전달에 비해서 CPI 지수가 0.2%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영어로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고요. 이걸 줄여서 CPI라고 하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도시에 사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지급하는 값의 변동치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 값, 물가하고 관련이 있는 수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올랐다면 쉽게 그냥 그 물가가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이 CPI가 미국 경제를 점검하는 데 꽤 중요한 수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경제 분석가들이나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관리들이 경기가 어떤지 판단할 때 이 CPI 지수를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가령 이 CPI 지수가 올랐다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대개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4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올랐다는 게 미국 경기가 지난달에 좋아졌다는 말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요즘 이자율을 언제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 이 FRB,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을 덜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데 연방준비제도 같은 조직이 이럴 때 보통 그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를 조절합니다.
네.
이자율을 올리면 금융기관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고 반대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CPI도 오르고 했으니까 이 연방준비제도가 곧 이자율을 올릴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CPI가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올랐지만 이걸 가지고 미국 경기가 충분히 회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려서 경기를 누그려뜨려야 할 만큼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란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에 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그 연방준비제도 고위 임원들이 당장 6월에 이자율을 올릴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많은 전문가는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하면 연방준비제도가 6월이 아니라 9월에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주 그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연설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어느 시점부터는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남았죠?
네, 혹시 그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 보셨습니까?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천재 수학자의 삶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네,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였죠?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존 내쉬는 실제 인물인데요.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학자 입니다. 그런데 이 내쉬 박사가 토요일인 지난 23일 86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네.
내쉬 박사는 이날 아내 알리샤와 함께 노르웨이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뒤 귀국했는데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이 택시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가드레일, 그러니까 이 철제 방호책을 들이받으면서 사망했습니다.
예. 유명 수학자라고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네요.
네.
이 내쉬 박사의 업적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내쉬 박사는 게임 이론 연구로 유명한데요. 1950년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내쉬 균형을 밝혔습니다. 이 내쉬 균형은 여러 사람이 갈등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뭐 어느 시점에 가면 균형이 형성되고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인데요.
네.
수학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쉬 박사는 40년이 넘어서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데요.
네.
이 내쉬 박사에게는 학문 연구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쉬 박사는 20년 이상 그 오랫동안 망상과 환각에 시달려왔습니다.
네. 그런 이 내쉬 박사의 정신 문제와 아나의 갈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뷰티풀 마인드였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 러셀 크로우는 갑작스런 내쉬 박사의 사망 소식에 그 애도를 표했는데요. 러셀 크로우는 내쉬 박사 역으로 권위 있는 영화상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요.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동성애자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는 유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자, 이 시간에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 1908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기병대 장교였던 이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 군인들의 정신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일찍부터 이 소년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협동심 또 지도력을 키워줘야겠다고 결심하고 20여 명의 소년들에게 훈련을 실시한 게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심어주고 또 야외 활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한데요. 걸스카우트의 경우 이 보이스카우트가 생긴 지 2년 뒤에 역시 같은 로버트 베이든 파월경이 이 소녀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 보이스카우트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걸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 만에 미국에서도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졌고요. 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네.
예,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시카고 출판업자였던 윌리엄 보이스가 이 영국을 방문해서 한 보이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게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 소년을 만난 게 미국 보이스카우트 창단의 동기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가 영국을 방문한 게 1909년,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다음 해인데요. 이 영국은 안개가 자주 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길도 낯설고 또 안개 낀 거리에서 이 보이스가 길을 잃고 말았는데요. 어느 소년이 도와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보이스가 고마움의 사례를 주려고 했지만 소년은 사양을 하면서 자기가 이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할 일을 한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고요.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소년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보이스가 영국 보이스카우트 본부를 찾아가서 이 보이스카우트의 정신과 취지를 듣고 미국에 돌아와 만든 게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입니다.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청소년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보이스카우트 단원은 270만 명에 달하고요. 어른 자원봉사자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216개국에서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단원이 3,8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의 규모는 압도적인 거죠.
네.
예, 미국에서 이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한 미국인이 1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참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신청서와 서약서 같은 걸 쓰면 되고요. 이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4살부터 6살까지, 6살부터 12살까지, 12살부터 15살, 연령별로 컵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식으로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워낙 오랜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재미삼아 가입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예,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책임감과 모험심, 지도력, 협동심, 이 연대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 같은 야외 활동을 주로 합니다. 예, 특히 단원들에게 빠지지 않는 게 야영인데요.
네.
예, 이 처음 보이스카우트를 만든 파월경이 소년들을 섬에 데리고 가서 훈련한 데 유래합니다. 이 단원들은 야영 생활을 통해서 지도 보는 법부터 응급치료까지 또 단원들끼리의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심신을 만들어갑니다.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바탕에는 이런 보이스카우트의 역할과 정신도 한몫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걸스카우트도 비슷한가요?
예, 걸스카우트도 인종과 국민, 종교를 초월한 수양과 사회봉사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많은 나라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기관이고요. 미국에만도 소녀 200만 명과 성인 자원봉사자 80만 명 등 280만 명이 걸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걸스카우트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대원이 되면 특별한 단복도 입고 또 가슴에 기장도 붙이고 그러죠.
그렇죠. 이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들만 입는 독특한 단복이 있고요.
네.
예, 또 훈련 과정에서 대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기능 자격을 갖춘 대원에게는 이 기능장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이 기장을 받아서 단복에 주렁주렁 붙이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들 하죠.
네, 맞아요.
네.
자, 미국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의 최고 영예는 이글스카우트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글스카우트가 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이글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얻는 공로기장 등 20여 개의 공로 배지가 필요한데요.
네.
예, 이렇게 이글스카우트가 됐다는 건 훌륭한 시민,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편지까지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전체 대원의 2% 정도만 이글 스카우트로 진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도 보이스카우트 출신이 있나요?
예, 2014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보이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존 F. 케네디, 제럴드 포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 보이스카우트 출신들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사도 길고 청소년들에게 봉사와 협동정신을 가르친다는 좋은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네요.
네. 걸스카우트 연맹의 경우는 이 얼마 전에 소년에서 소녀로 성을 바꾼 사람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4년 전부터 이 성전환 소녀의 회원 입회를 허용한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예, 이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청원운동이 계속되자 연맹의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네. 이 국내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런 청소년 단체들도 비켜가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실제로 이런 성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예,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이 워낙에 전국적으로 큰 단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보이스카우트의 경우 2013년에 동성애자 회원 가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 10달 만에 회원이 6%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예, 보수적인 단체나 교회들이 이 보이스카우트 지지나 후원을 철회한다고 계속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단체에 미칠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수다라잡기 오늘은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폴 매카트니가 부릅니다. 마이 발렌타인 골라봤습니다.
我的背影，we didn't care，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and she was right，this love of mine，my valentine，as days and nights would pass me by。 I tell myself that I was waiting for a sign. Then she appeared, a love so fine, my Valentine. And I will love her for life. I will never let a day go by without remembering the reasons why. She makes me certain that I can fly, and so I do without a care. I know that someday soon the sun is gonna shine, and she'll be there,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What if it rained? We didn't care. 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 and she was right.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케네디 닉슨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후보들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1950년대 들어서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텔레비전 토론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대통령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네. 예, 당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네.
이 첫 번째 토론회는 닉슨 후보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가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고요. 미국의 선거운동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L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L is for lobbying.
네, 로빙이라고 하면 흔히 한국말로 로비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비는 미국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 백악관과 의사당을 연결하는 펜실바니아가 북쪽에 K 스트리트, K가가 있습니다. 유명 법률사무소와 로비회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사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바쁘게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Y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firms on and around K Street.
K Street 주변에 로비 회사가 많죠. 그래서 로비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로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정부와 의회가 내리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죠. 로비는 주로 이익 집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시민이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스티븐 빌렛,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개적입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표결에 붙이는데요. 표결을 통과한 법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각 부처가 법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나오게끔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로비고요. 이런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마크 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In the Constitution, we have the right to assemble. We have the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미국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인의 권리입니다.
이 로비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건물 현관 안쪽에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하는데요.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로비란 말이 정치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부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워싱턴의 유명 호텔인 윌러드 호텔 로비에서 담뱃잎을 통째로 말아 만든 시가를 피우고 양주의 일종인 브랜디를 마시곤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탄원할 게 있는 사람들이 윌러드 호텔 로비를 찾아오면서 로비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로비나 로비스트란 말이 그 이전부터 쓰였다고 말합니다.
로비스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훌륭한 기술자들이다. 로비스트들은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로비스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한 말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하는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하는데요. 로비스트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스티븐 빌렉 교수의 말을 들어보죠.
In fact, anyone can lobby.
사실 누구나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비스트 가운데 변호사가 많긴 하지만 꼭 변호사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로비스트가 될 수 있죠.
미국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부 관리나 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를 보내서 요구하는 바를 알리는 건 흔한 일이고요. 의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Show me what democracy looks like. This is what democracy.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익 집단입니다.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이익 집단은 좀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팀 칸이 워싱턴 이그제미너 기자입니다.
Companies or interest groups such as
총기용어 단체 같은 이익 집단이나 기업 등이요.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로비스트는 그 단체나 기업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고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 또 의회 규칙이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로비스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로비할까요?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정부 관리나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교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talk to the members, they talk to their staff.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원 보좌관들과 얘기하면서 쟁점이 되는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언론이나 풀뿌리 운동 등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로비스트들이 직접 법안을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고려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의원이 그 로비스트를 신뢰한다면 로비스트가 준비해 온 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가끔 로비스트들과 의원들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로비스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일이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크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가끔 뇌물과 정치 자금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ways testing where those boundaries are.
경계선이 어디인지 항상 시험한다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돈을 준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정치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서 경계선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미국에는 로비스트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정직한 지도부와 열린 정부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연방 하원과 상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로비스트는 석 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나 단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죠. 물론 100% 투명한 건 아니지만요.
요즘에는 행정부와 의회, 로비 회사 사이에서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나 의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로비 회사에 고용돼서 로비스트로 일하는 건데요.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톰 대쉴 전 의원이라든가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렉 교수는 로비스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로비스트들은 미국 입법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공직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로비스트들이 하는 역할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원들은 이익단체들,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마다 보좌관을 여러 명 두고 있긴 하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보좌관 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주는 건데요. 의원들이 중요한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ABC 아메리카 러빙, 로비가 뭔지, 또 로비스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비스트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 요즘 미국인들에게 묻는다면 잭 아브라모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로비 추문으로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어 놓은 사람인데요. 네. 아브라모프는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 부족의 돈을 받아서 이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이 모두 이렇게 부패한 건 아닙니다. 스티븐 빌렉 교수는 훌륭한 로비스트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토마스 코크란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물로는 지난해 사망한 로버트 슈트라우스를 들 수 있죠. 그 밖에도 훌륭한 로비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빙, 로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입니다. 마이크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보였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그죠? 잘 들어보세요.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네, 마이크가 도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what's wrong? Mike,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Sorry, 미안해.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인데요. At the end of one's rope means that one is at the limits of one's patience or endurance. It also means to be hopeless and not knowing how to or where to turn. At the end, E-N-D, end는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Rope, R. O-P-E, rope는 줄, 밧줄입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는 말 그대로 하면 줄 끝에 있다 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거나 아예 손을 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at the end of one's rope를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isten carefully.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상황이 워낙 어려워져서 그냥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at the end of one's rope. And don't forget that even though you may be at the end of your rope, there is alway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에바 KCD의 송버드 골라봤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5년 5월 25일 오늘 미국의 전설적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714번째 홈런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다 홈런 신기록이었습니다. 이날 피츠버그의 포브스 구장에서는 베이브루스가 소속된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간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가 한참 열기를 띄어갈 때 타석에 베이브루스가 들어섰습니다. 베이브루스는 야구 경력이 20년이 넘는 전설적인 타자로 이전까지 그가 쳐낸 홈런은 711개에 달했습니다. 이날 타석에 들어선 베이브루스는 3개의 홈런을 더 날리며 총 714개의 홈런을 성공시켜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날 베이브루스가 세운 기록은 이후 1974년 헨크 에런 선수가 715번째 홈런을 성공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미국의 전설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베이브루스는 이날의 최다 홈런 기록 달성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베이브루스는 오늘날까지 20세기 최고의 야구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25일 오늘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이날 케네디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이 계획을 위해 1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자 미국도 서둘러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해 우주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또한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미소 우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우주 경쟁에서 처음에는 소련이 앞서게 됩니다.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 또한 그로부터 20일 후인 1961년 오늘 야심찬 달 착륙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케네디 대통령의 계획은 이후 1969년 7월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마침내 실현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